그래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에서 43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어 관계를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내짐으로써 육신의 악한 종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오전에 강의하고 또 저녁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의하고 또 수요일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이렇게 한 책을 붙들고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강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폼 잡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다 가져야 될 것이고 복음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말씀 할 수 있는데 뭐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질문하면 도무지 대답을 하지 못해서 편식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한평생 늘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욥기를 23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욥기를 강의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해나가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던 그 이후부터 또 강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모르는 말씀은 맨날 모르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모르면 찾아보고 계속해서 읽고 친숙하게 대해서 그 말씀에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야 건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여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시간도 바쁜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뭐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말씀 앞에서 좀 그 오래 참는 그런 버릇도 길러야 됩니다. 적당하게 좀 웃겨주고 분위기를 풀어주는 말이 있어야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기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다소 좀 지루하고 그래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함께 실험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장로님이 더 크게 대답하셔서.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또 주님께서 왜 장사 지낸 바 되셨는지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 앞에 우리 대신 서서 죄에 대한 진노를 한 몸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또한 이 주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 체면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이 일시에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이 일이 신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2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다시 말해서 죄 삭슨 사망이라 그래서 그 죄값을 친히 지불하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타당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차원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신자가 죽음을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직후 죽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직후에도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죽음의 준비였고 계속적인 죽음의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절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하루하루 죽음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로서 오늘도 하루를 밟고 마지막 죽음의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으로 값이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져야 할 이 죄의 싹스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2문의 답에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어 관계를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즉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출받고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나 가능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 살아날 때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신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후 성도가 죽게 되면 땅에서 행하던 모든 수고로부터 그리고 늘 따라다니던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삶에 이르는 그 직전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116편 15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믿고 난 후에라도 신자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 죽음을 지고 다니는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사망이 다시는 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신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야말로 잠자리에 드는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영적 체험 회심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고 그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3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소극적인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유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43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냄으로써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답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이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1년 넘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면에서 복습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던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 이전의 존재와 이전에 존재해왔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 포괄적으로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각종 정욕의 종노릇 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이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옛사람에 속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다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또 새 사람이 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는 이 일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내가 예수로서와 연합되어져서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문법적으로 수단의 역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가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주는 주체는 목사요.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동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into 영어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게 된 신자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죽음으로서의 죽음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싹신 사망으로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께 다 퍼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그 죄들까지도 우리가 무슨 속죄하는 속죄의식을 통해서 죄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사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또다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육의 소욕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인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아담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 자연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죄된 본성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적 세례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우리, 쉽게 말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기 전에, 즉 각종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의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력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그 채주한테 전전긍긍하다가 누가 그 사람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전전긍긍하며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무력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속하여져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세력을 멸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이 아니고 실존하는 죄의 성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값으로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계속 대속하시고 죄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죽은 신자 역시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예나 자유케 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과 같은 죽음을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의 성격 그대로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죽으신 죽음과 동질의 죽음을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의 성격이 바로 우리와도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통해서 죄가 속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자는 죄의 형벌로부터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죄와 맞닥뜨릴 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지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으리라 절대로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연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보증이 될 때 앞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새 사람은 절대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파 이단들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신자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으로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므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신자가 완전히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서신서에서 육 혹은 육체라고 표현되는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새 사람 안에도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이 육의 부패한 본성과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언정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승리한 그리스도인,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의 마음 안에는 참된 안식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참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사건과 연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미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연단의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완전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남아있어서 가나안 7족속들을 끊임없이 쫓아내야만 되는 일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로도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성향이 없어지지 않고 이 죄의 성향을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영적 전투가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므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령께 의존하면서 부패한 인간성의 죄의 소욕과 투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때로 실패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죄 중에 살거나 즐거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이 범했습니다. 흔히 기도하는 대로 일주일 동안 죄와 먹고 마시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즉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가능할 수도 없었던 죄와의 투쟁, 이 육체의 소액과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만 되면 신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죄와 맞닥뜨릴 때 그저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죄진 자신의 그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능을 주셔서 이제 다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 종노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통해서 얻은 두 가지 유익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음으로 세 번째 유익이 주어지는데, 이 유익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을 함께 죽으며 그가 다시 사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일은 그저 생각의 차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가진 신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 여기 10절과 1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이. 이 말은 죄의 노예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체를 더 이상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너의 육신을 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신자를 지배할 수 없고 이제 신자가 은혜 아래 사는 존재이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 죄가 시키는 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런 실패를 우리 신자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쫓아서는 육체의 열매를 잃을 수밖에 없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 이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마치 죄에게 코를 꿰이듯 그때는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만 행했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죄 짓는 생활을 좋아하고 죄에 빠져 살았던 삶이 옛사람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선한 계명이 주어져도 뭐 그 다 좋은 이야기지 뭐 신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우리, 선한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죄성으로 율법을 거스렸던 우리가 영적 무능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드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의 변기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제사, 다시 말해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은 우리가 애썼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의 열매는 결국 우리를 새 삶으로 만드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고 요론답 43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직행하는 모든 삶의 이유와 동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미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되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이 지상에서 십계명 말씀대로 열심히 직행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맨션에 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문답 한문답을 공부하면서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오후나 저녁마다 이 말씀이 강해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리 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과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요약해서 기록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알므로 그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리라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지침인 성경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는 안내서인 이 요리문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되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의 반석에 저희를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있던 가운데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죄 정욕의 종노릇하며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정직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살아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용을 쫓는 삶이 우리의 내적인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주셔서 우리의 삶에 육체를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 사실이 구원과 참된 영생의 보증이 되어져서 나도 이제 이후로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로 덮어서 참된 영생이 이리라 확신하며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